오늘은 153페이지 근골격계. 자, 근골격계는 근, 근육이거든요. 골격은 뼈잖아요, 그죠? 근육과 뼈를 우리가 근골격계, 근육과 뼈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을 우리가 근골격계의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골격계를 구성하는 데는 우리가 뭐가 있죠? 인대도 있고, 그죠? 근육도 있고, 뭐 우리가 힘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의학 용어로는 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 요게 힘줄이라는 거죠. 그죠? 힘줄. 우리가 말하는 힘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뼈와 뼈 사이에 관절이나 이런 데는 항상 연골이 있죠. 이 연골이 있어서 우리가 뼈가 이렇게 움직여도 안 아프고 이렇게 하는데,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연골이 따라지죠. 그래서 그 안에 활액이라는 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활액낭에 물이 자꾸 줄어들면서, 활액이 줄어들면서 삐그덕 삐그덕 앉으면 뻑뻑 삐그덕 소리도 나고, 그죠? 어떤 데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화되면서 이 활액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말라지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관절염이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노화가 되면서 굉장히 뭐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이때까지 살아온 생활 환경이나 섭취한 영양소나 또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어떤 그 가족력, 유전인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죠.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노력했느냐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하게,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관절을 심하게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죠?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무리한 운동 말고 적어도 산책이나 이런 그 걷기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관절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근골격계도 제대로 안 되면 심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다 영향을 미치죠. 뼈와 뼈 사이에는 어때요? 골수라는 게, 뼈 안에는 골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골수는 피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백혈구나 이런 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백혈병 환자들 나중에 치료하다가 안 되면 뭐 하죠? 골수 이식 하잖아요. 그 뼈에 주사를 놔가지고 그 뼈 안에 있는 이 골수를 빼가지고 이제 이식을 해주는, 그렇죠? 건강한 사람 또 그 혈액형이나 여러 가지 조직 형이 맞는 사람들의 것을 이제 그 기증받아가지고 아픈 사람들한테 이거를 이식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요즘은 골수 이식이 이제 예전에 굉장히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기증자도 많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백혈병 하면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20년 전에는, 전까지는 백혈병이라고 하면 아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 우리가 러브스토리, 그죠? 요즘 젊은 사람 러브스토리 아는가 모르겠다. 그게 한 30년 됐죠. 러브스토리 영화가 난 30년도 넘었지 싶은데 러브스토리를 아주 연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아름다운 어떤 그런 죽음이지만 러브스토리는 사실 현실의 백혈병은 엄청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뼈가 튼튼해야지 이런 혈액질환에도 안 걸린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게 척추도 이렇게 자꾸 어떻게 해요? 내려앉죠. 그래서 추간판이라고 그러는데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런 활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게 다 따라가지고 없어지면서 척추가 자꾸 내려앉게 되죠. 그래서 노인이 되면 키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20대 때 가졌던 키하고 70대의 키는 다르죠. 그래서 훨씬 70대의 키가 몇 센치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간판이 오그라들면 내려앉아서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자세가 어떻게 돼요? 자꾸 굽어져요. 저도 이제 요새 자꾸 굽어질라 해가지고 자꾸 이제 펴고 이제 이렇게 일부러 이제 이런 운동을 하는데 등이 굽거나 어깨가 굽으면서 몸이 이렇게 앞으로 자꾸 가죠. 그래서 고개가 숙여지고. 그래서 자꾸 땅을 보고 가잖아요. 땅이 뭐 돈 떨어지지도 않았더라고. 그래 가봐도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면 저기서 누가 아 뭐 그 저기 돈 떨어진 거 있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굽어지고 그 다음에 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량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면서 골격도 자꾸 작아져요.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엄마 아버지가 참이 건강하고 그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우렁차 보인다고 할까 그죠 그 포스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의 포스가 있는데 특히 아버지는 70대 이렇게 되면 어때요? 60대 70대가 되면 어느 날 아버지가 너무 왜소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안 됐어요. 예전에 아버지 참 무서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왜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막 좀 안 됐고 이럴 때가 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뼈가 자꾸 약해져가지고 이 질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습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치아나 이런 것들도 나빠지죠. 그러면서 이 하악골, 얼굴의 하악골도 어떻게 해요? 자꾸 근육이 힘이 없어져요. 이게. 뼈가 이제 자꾸 약해지니까 잇몸도 이제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염증도 잘 생기고 잇몸도 처지고 그죠. 그래서 의치를 해놓으면 이 의치도 항상 잘 맞는 게 아니죠. 처음엔 잘 맞춰놨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흔들흔들거리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자주 가서 이런 것들을 치아도 건강검진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근육 경련이나 근육이 굉장히 필요하게 돼요. 어떤 날 갑자기 있으면은 다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탁 떨어지는 느낌, 그죠? 그리고 흔들리는 느낌. 자다가도 깜짝 놀라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경우, 근육 경련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장딴지가 막 이상하게, 잘못 이런 스트레칭 한다고 다리 뻗치다가 장딴지가 막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호흡기계가 우리가 노화된다 그래도 호흡기계 우리 배울 때 호흡기계 노화되면 어떻게 되죠?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늙는다는 거는 참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음식이나 영양 섭취나 또 운동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그런 힐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안 생기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다가 발도 잘 삐입니다. 연세가 자꾸 드시면 잘 넘어지고 잘 삐고 이러는데 인대가 탄력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인대도 잘 다치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체형으로 보면 어깨 좁아지고 골반은 퉁 퍼짐해지잖아요. 그죠? 골반은 커지죠.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렇죠. 그 다음에 관절이나 관절면 이런 것들이 자꾸 따라져가지고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기고 염증 생기면 통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만성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변형이 돼요. 손도 굉장히 많이 쓰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30년 식당을 하신 분이 있어요. 식당을 운영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손가락을 보면 손마디가 전부 다 아주 커져가지고 정상적인 손처럼 안 보여요. 변형이 왔어요. 관절이 하도 이 손을 많이 쓰니까 손가락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분들이 이제 칼슘을 많이 섭취하고 여러 가지 영양소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팔다리는 자꾸 가늘어지잖아요. 팔다리는 자꾸 이제 노인이 되면 가늘어지고 이거는 팔다리에 있는 지방이 자꾸 감소가 되고 지방도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어디는 커집니까? 배는 나오죠. 배는 나오고 또 엉덩이나 이런데 허리 이런데 그 지방이 채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하고 엉덩이, 허리 이런데는 살이 찌고, 그렇죠? 다른데는 가늘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인 특유의 체형입니다. 그래서 근골격계의 주요 질환들은 보면 우리가 흔히 많은 퇴행성 관절염 있죠.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노인들한테 골다공증은 거의 대부분 있죠. 뭐 아마 100명을 검사하면 없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60대에는 조금 덜한데 70대 이상은 뭐 거의 골다공증이 미약하게나마 이렇게 있습니다. 흔히 심한 사람은 아주 심하죠. 그죠? 그 다음에 노인들한테 잘 생기는 것이 고관절, 골절이죠. 그죠? 이 외에도 많지만 제일 흔한 거 세 가지를 들으라 하면 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퇴행성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뭘 많이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따라 없어져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뼈를 보호해주는 이게 뼈 끝부분에 연골, 이런 물렁뼈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그죠? 물렁뼈가 따라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이런 관절에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프거나 이럴 때 가서 진단을 받으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가 안 되죠. 그냥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그냥 좀 덜 아프도록 우리가 조절해 가면서 그냥 친구처럼 그냥 노인이 되면 병도 이제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친구처럼 그냥 거느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 대신 덜 고통스럽도록 그렇게 해주면서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154페이지에 퇴행성 관절염의 염증성 변화 과정 있죠. 초기에는 그냥 요 사이에 뼈 사이에 어때요? 간격이 원래는 요만큼 있어야 되는데 간격이 이제 염증이 생기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관절이 붓잖아요. 부종이 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눌려가지고 점점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서 간격이 거의 뭐 부틀락말락하게 이제 이렇게 되죠. 그죠? 말기에는 완전히 뼈와 뼈가 부딪혀서 우리가 움직이면 어때요? 그러니까 앉을 때도 아야야, 쓸 때도 아야야.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는 왜 저렇게 뭐 안전한 서나 아야야 소리를 저렇게 할까? 그거 안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젊었을 때는 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도 그렇더라 하는 거죠. 그죠? 저절로 나오죠.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앉으면 아야야 서면 아야야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뼈와 뼈가 부딪히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고 부딪힉 소리도 막 나요. 심한 사람은. 그런 분들은 만성 퇴행성 관절염도 있지만 검사해 보면 골다공증이 거의 다 있죠. 그죠? 그래서 골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보면. 그래서 이 검사를 한 골다공증을 검사하려면 골밀도를 검사해 본다. 골다공증이 아닌가 의심이 되면 그렇게 하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거의 뭐 노화나 퇴행성 관절염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이나 고관절 골절 이런 것도 전부 노화로 인해서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이 발생이 하죠. 그죠? 그다음에 뼈는 유전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뼈가 약하거나 이런 그 뼈와 관련된 질환을 많이 앓는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앓을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 관절을 싸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 근육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연골이 탄력이 이제 떨어지니까 그런 게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아프죠. 통증이. 아까도 뼈와 뼈가 부딪히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이 통증은 똑같이 이렇게 그 뼈와 뼈가 거의 붙을 만큼 만성 퇴행성 이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아프다 소리 전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아파하고 이런 건 좀 개인차가 많이 심해요. 개인의 어떤 통증에 대한 민감성, 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나 통증에 대해서 잘 못 참거나 성격이 예민하거나 이런 데 따라서 굉장히 그 느끼는 정도는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일기 예보잖아요, 할머니들은. 그렇죠? 노인들은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일기 예보하고 똑같아요. 저녁에 오늘도 으시시하니 정말 아프고 이러면 어떻게 내일 비 올, 오늘 밤에 비 올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날씨가 흐리거나 이런 날 추운 날은 훨씬 더 아프다. 통증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날씨가 좋아지면 좀 덜 아프고 기분이 좋으면 덜 아프고 이제 아프긴 똑같이 아파도 느끼는 거를 그렇게 좀 덜 느끼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죠? 더 느끼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은 만성적으로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거의 이제 우리가 평생 살 동안에 같이 진행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완화하는 우리가 약물을 먹든가 다른 방법을 같이 쓰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성으로 진행되는 게 이 퇴행성 관절염이죠. 그렇죠? 특히 특징은 이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어떡해요? 아주 주먹쥐기도 어렵고 이런데 좀 있으면 괜찮아요. 또 움직이면은 괜찮은데 30분 이내에 이게 사라져요. 경직 현상이. 그래서 이게 아침 일어나 관절이 뻣뻣하고 주먹쥐기가 힘들었는데 한 30분쯤 지나니까 뭐 언제 그랬느냐 듯이 또 괜찮더라 이러면 이건 확실히 퇴행성 관절염. 관절염은 퇴행성도 있고 류마티스성도 있습니다. 류마티스성은 젊은 사람도 많이 생기죠. 보면. 근데 치료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렵고 둘 다 통증이 심하고 둘 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변형이 많이 옵니다. 손가락도 막 이렇게 굽어지고 그죠? 뭐 잘 펴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그렇고 이 퇴행성 관절염도 만성으로 진행이 돼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집어먹는 것도 많이 힘들게 돼요. 그래서 수저 같은 것들도 이 관절염이 있는 류마티스성이나 이런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숟가락이나 이런 게 나와요. 컵이나. 그래서 우리가 뭐 치매 대상자나 이런 못 먹을 때도 그런 거를 뭐 또 마비가 있을 때도 그렇게 해주지만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손가락에 끼워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요새는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식사기구 같은 거 그죠? 컵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아무리 잘 나와도 우리가 그런 거를 안 쓰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안 쓰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30분 이내에 경직 현상이 풀어진다는 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가끔 잘 나와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해지고 그래도 30분 정도 있으면은 금방 풀린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계단 오르는 거를 막 뛰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운동이 아니죠. 그래서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우리가 운동을 하고 싶으면 올라가는 거는 천천히 올라가시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좋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려갈 때 잘 다칩니다. 힘이 없고 통증이 구부러지고 발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무릎에 힘을 많이 부과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도움이 돼도 굉장히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더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걷거나 뭐 아주 가파른 곳을 걷거나 그죠? 언덕을 올라가거나 이런 건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 장애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관절이 울룩불룩 변형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무릎도 막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커지고 그러려면 무거웠어 아주 못 걷죠. 그죠? 그래서 이 관절액이 비정상적으로 채여가지고 무릎이 막 부어 올라갔고 변형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치료나 예방은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는 약물을 써야 돼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진통제를, 진통소염제 이런 거를 다 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나중에 또 소화기가 탈이 나게 돼요. 많이 계속 쓰면은. 그래서 또 위장보호제나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약을 먹게 되면 식사하고 바로 잡수시면 돼요. 30분 후에 먹는다고 기다리지 말고 밥숟가락 얹자마자 진통제나 이런 것들은 바로 잡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속이 좀 덜 쓰려요. 그리고 중간에 뭐 우유나 이런 것들도 좀 마시고 이러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온요법이나 냉요법. 금방 다쳤을 때는 우리가 냉요법을 해야 되죠. 부종을 완화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줍니다. 냉요법이. 근데 다치고 하루 이상 지나면 이때는 온요법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마사지, 물리치료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관절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잖아요. 뭐 마치고 집에 가실 때 좀 일 나면 다리가 뻐근하게 뭐 이 장딴지도 뿌듯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도 한 번씩 이렇게 의식적으로 좀 다리를 쳐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돌려주는 거, 그죠? 발목 이런 거 돌려주는, 손목 돌리는. 애기들도 이렇게 많이 우리 반짝반짝 많이 시켜주죠. 반짝반짝 많이 시켜주는 거는 관절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고, 이 우리 온몸의 신경은 다 어디로 통해 있어요? 뇌하고 같이 다 통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뇌가 활성화돼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다리도 많이 움직이고 손도 글씨도 많이 쓰는 게 좋긴 좋아요. 글씨도 자꾸 쓰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그 관절 운동도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관절 운동을 아주 좀 자주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하고, 너무 많이 심하면 수술하기도 하죠. 근데 정말, 그죠? 요새는 그 정형외과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 정형외과 그 병원도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면 뻗어가면 수술하자 하는 소리를 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하나 이제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막 수술을 하자고 그래서 수술 예약을 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이런 막 생기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아직까지 무릎을 좀 이따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들어봤을 때. 그래서 상태가 이제 어떤지 물어보고 검사 결과가 어떻든 집에 가서 혹시 결과지 있으면은 찍어가 한번 보내봐라 이제 이렇게 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결론은, 제가 내린 결론은 전 잘 모르지만 느낌이 수술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조금 더 견디보고 정말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마지막 수단으로 수술을 하는 거지 수술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큰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더 받아봐라.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하면 예전에 제주도 가가지고 놀러 갔다가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비행기 실려와가지고 입원했던 적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뼈 자체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그 큰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검사해보고 그때 수술해도 늦지 않으니까, 수술을 하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우리가 재고해서 검사해보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수술을 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정형외과 수술은 뭐 한두 달로 죽는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고통이 있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이 뭐 그 집이 이제 그 동산병원이 지금 옮겼잖아요, 그죠? 저기 성수로 옮기고, 이번에 코로나 담당하는 거는 이제 대신동에 있는 동산병원에서 했어요. 거기가 병실 사정이 좀 좋으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암 환자하고 뭐 몇 가지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을 이제 5분에 그 코로나19 치료하는 이제 병원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진단을 받아 보니까 거기서는 의사가 제 같으면 수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술해도 또 재발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약을 한번 써보시고 괜찮으면 수술하지 말고 본인이 꼭 하고 싶다 하면 뭐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더 있다가 정말 뭐 제가 했던 말하고 똑같이 이제 정말 못 쓰게 되거든 그때 수술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사를 많이 들었죠. 아이고 친구 참 하나 잘 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네가 안 그랬으면은, 왜냐면 집에 제가 와서 그날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그 다음 날 수술하러 가려고 이제 다 얘기해놓고 뭐 약하고 다 받아왔대요. 가기 전에 처치할까 다 받아오고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가라 가서 취소해라 이러니까 또 왜 취소하노 막 말을 못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우리 집 아들이 뭐 막 지금 서울로 오락한다 하고 막 거짓말 좀 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금 하는 거는 좀 미뤄야 될 것 같다 하고 그래 해라. 이제 만약에 거기 동산병원에 가서도 수술하러 가면 거기 가서 해도 되고 뭐 동산에서 해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해라 앉아 이렇게 했는데 수술을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이제 약을 받아왔대요. 약을 받아와가지고 먹으니까 완전 다리가 괜찮아서 걷지도 못했는데 왜 다리를 막 너무 끌어야 되고 이러니까 잘 못 걸었는데 산책하러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수술 안 하고 그래도 다행이다. 이 뭐 코로나가 그때 갑자기 2월 중순에 갑자기 막 대구에 지금 확진이 많이 됐잖아요. 그죠? 그때쯤이었어요. 그러면 한창 코로나가 할 때 가서 수술을 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상황도 이런데 수술도 안 하게 되고 이래서 너무 좋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너무 심하면 수술을 요새는 하는데 관절 대치를 해주는 그 대치요법을 치료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많이 넣어주죠. 인공관절을 넣어서 생활하는데 별 불편이 없기도 해요. 많이 심하면 이렇게 해야 되죠. 네. 그래도 그 인공관절은 우리가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인공관절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관절은 우리가 체중이 많이 나가면은 관절이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뭐 체중이 문제돼갖고 관절이 아프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날씬하셔서. 근데 비만하신 분들은 이 무릎에 체중이 많이 부하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면 살 빼라 소리 많이 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관절염 때문에 가면은. 그래서 무릎 관절은 체중을 많이 조절해야 되죠. 정상적인 체중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수영이 좋습니다. 관절염 있으면. 운동 이게 부력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뼈나 근육에 무리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많이 하면 좋고 그다음에 걷더라도 흙길 뭐 평평한 곳 그죠? 평평한 흙길 이런 거는 좋아요. 그다음에 체조 스트레칭은 한 번씩 해주는 너무 무리하게 팍팍 절도 있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죠. 본인한테 맞게 아프지 않게 천천히 서서히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어쨌든 평생 내가 같이 가지고 간다 생각하고 살살 달래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일단 치료나 예방은 보통은 아까 그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약물 치료 크게 보면 그 다음에 뭐죠? 운동요법, 약물요법, 운동요법, 식이요법. 퇴행성 관절염도 우리가 뭐 칼슘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게 많이 들은 음식들을 많이 잡수시는 게 좋아요. 가끔 병원에서 처방도 해주죠. 거의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이 있어 퇴행성 관절염도 검사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골다공증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공부했죠.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변비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적당하게 자주 이렇게 좀 해주고 그렇죠? 비타민도 먹고 햇빛도 많이 쬐고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증이 많이 생기면 심리적으로도 아주 우울해지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이제 많은 게 골다공증. 막 거의 만성 퇴행성 관절염하고 골다공증은 거의 다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은 골은 뼈골자잖아요. 그죠? 다 공은 구멍이 많다 이런 때 마늘 다에 공은 구멍이잖아요. 구멍이 많은 병이에요. 뼈에. 그래서 밑에 그 그림 있죠. 정상인의 뼈하고 골다공증 대상자의 뼈가 155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정상인의 뼈는 이렇게 밀도가 보면 아주 좁고 그죠? 여기 뽕뽕 구멍이 있는 것도 아주 규칙적이고 그죠? 예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들은 이게 막 너무너무 크잖아요. 이 공간이 크고 뼈가 아주 약하죠. 이런데 받치면 탁 부러져 버리죠. 그래서 뼈 세포가 너무너무 많이 없어져가지고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조금만 맞춰도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우리가 골다공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 여성들한테 골다공증이 더 많습니다. 근데 남성들이 없느냐 하면 남성들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여성들은 폐경하고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죠. 모든 병은 여성들한테는 폐경 시작되면서 오기 시작합니다. 자궁암이나 이런 것들도 그때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도 폐경이 되면서 생기는데, 폐경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있어서 우리가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서 얼굴도 피부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죠? 그리고 뭐 머리카락도 그죠? 이렇게 저기 안 빠지고 아주 윤이 나게 해주고,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뼈를 강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이런 역할을 많이 해주거든요. 여성 호르몬은 우리가 에스트로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호르몬이 그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 에스트로겐이 이제 분비가 안 되니까, 폐경이 되면 분비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온몸에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정서적으로도 어때요? 막 우울해지고, 그죠? 그래서 폐경기에 우울증도 많이 걸려요. 갱년기 우울증이라 하죠. 그걸. 그렇죠? 이거 이제 그때부터 갱년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골격이 원래부터 약한 사람, 태생부터 골격이 약하거나 체중이 너무 안 나가는 사람 있죠. 저체중. 너무 빼빼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뼈가 약하죠. 그러니까 골다공증도 잘 옵니다. 운동이 부족하거나 갑상선 질환이나 부갑상선 질환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도 칼슘 섭취를 많이 하셔야 돼요. 칼슘 부족해요. 갑상선도 굉장히 많죠, 여성들. 요즘 뭐 아마 몇 사람 안 모이면 그 중에 한두 사람은 다 갑상선이 안 좋죠. 그래서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40세 이후에 척추나 그 다른 다리나 뭐 팔이든 어디든 골절 경험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골다공증이 오기가 쉽다는 거죠. 그죠? 어차피 다른데 골절이 잘 되면 이 골절의 원인은 결국 뼈가 약해서 오는 거니까 골다공증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영양 흡수 장애, 칼슘 섭취 부족. 이때까지 제가 강조를 했죠. 그죠? 칼슘이 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우유가 참 좋죠. 우유가 좋은데 그 저는 우유를 못 먹거든요. 그 임신했을 때도 그 아기한테 우유 좋다고 그래서 사실 아기한테 좋다고 하면 다 먹잖아요, 여자들이, 그죠? 근데 그래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걸 한번 약처럼 먹어보겠다고 이제 다짐을 했는데도 우유를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그 대신 이제 멸치나 뭐 미역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먹고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칼슘을 먹으면서 요즘은 이렇게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가 좀 부족해서 건강식품을 아마 칼슘을 많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건강식품도 선택을 하실 때 병원 가서 한번 의논을 해보고 잘 선택하셔야 돼요. 워낙 종류가 많아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는 칼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칼슘도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이제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칼슘을 드시거든 우유랑 같이 드시면 좋아요. 흡수가 더 잘 돼요. 다른 약은 거의 다 생수하고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칼슘은 우유와 섭취를 하면은 같이 섭취를 하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뒤에 가면 또 그런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카페인 이런 것들도. 자, 녹차, 홍차 이런 것들도 별로 안 좋습니다. 골다공증이. 카페인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젊었을 때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신 분들. 요새 젊은 사람 골다공증 많이 있어요. 젊은 여성들.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뼈가 약해지는 경우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골다공증은 통증, 허리 통증도 많이 심하고 뭐 무릎이나 이런 데도 통증이 굉장히 많이 심하죠. 그죠? 그다음에 척추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키가 작아지고 등이나 허리가 굽고 골절이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골다공증 대상자들한테 골절이 잘 발생되는 부분이 제일 많이 생기는 척추에 많이 생겨요. 우리 어머니도 한 70 넘어가지고 전혀 몰랐는데 우연히 다른 것 때문에 병원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 척추가 내려앉았더라고요. 요추가. 근데 본인이 허리 아프다라고 얘기는 해도 그렇게 척추가 내려앉았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혀 본인 못 느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호르몬 치료를 그때 했는데 호르몬 치료를 하니까 70이 넘은 노인이 생리를 하더라고요. 생리를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묻어 나오는 거지. 전혀 없다가. 그러면서 피부가 막 벤질벤질해지는 거예요. 아주 피부가 막 반짝반짝반짝하고. 그 조그만 호르몬 성분이 들어가니까 몸이 그렇게 달라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다른 이제 그 위암이 되면서 치료를 못했죠. 이제 끊었어요, 다시. 그래서 이 그 호르몬 치료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성들은 특히 유방암이나 자궁암을 많이 유발할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암 검사를 하라 이러는데 요즘은 그것도 이제 개발이 잘 돼가지고 암 발병이 전혀 안 되면서 아주 안전한 호르몬 치료 방법이 있다고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거기 어디에 나왔냐 하면 KBS인가 뭐 하는 그 있죠. 그 이름이 뭐더라? 뭐? 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거기도 아마 나왔지 싶은데 방송국이 매주 일요일에 하는가 하여튼 그런 거 말고 KBS에서 하는 거 있어요. 예, 생로병사. 예. 생로병사에 이 부분이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굉장히 요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가서 상담을 해보면 아마 다른 합병증 없이 쓸 수 있는 또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또 방법을 쓰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칼슘 섭취.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가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데 호르몬 치료는 다른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주 검사를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정말 이게 꼭 필요하다 했을 때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게 좋죠. 뭐 체중 유지나 이런 것들 필요하고 근육 뼈 이런 것들에 그 부담이 가지 않는 운동을 해야 되죠. 체중 부하 운동을 이런 부담 가지 않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칼슘을 먹으면서 우리가 비타민 D 하여 모든 거의 대부분 판매하는 건강식품 중에 칼슘에는 보면 약재도 그렇습니다. 약재도 보면 비타민 D하고 마그네슘이 거의 다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칼슘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데 눈이 막 되게 피곤하면 어때요? 눈꺼풀이 다 떨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가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잘 생기는데 눈꺼풀이 막 떨린다든지 밤에 다리에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는 마그네슘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칼슘에 마그네슘하고 다 섞였으니까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그런 거를 좀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잘 안 오죠. 그래서 가끔은 이런 그 우리가 음식 섭취로 충분히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약을 이제 이건 처방을 만약 골다공증이 있으면 병원에서 보험이 됩니다. 보험이 됩니다. 칼슘 처방이. 근데 골밀도가 정상이면 칼슘을 처방을 안 해주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필요하면 이제 뭐 약을 건강식품을 사서 먹든가 이제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조금씩 먹는 건 괜찮아요. 칼슘. 음식으로 다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햇빛을 많이 쬐야 돼요. 햇빛에 나가서 좀 많이 걷고 뭐 얼굴 다 덮어쓰고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마스크를 해야 되는 게 그죠? 근데 보통 때 우리가 이런 감염병이 없고 막 이럴 때는 날씨 좋고 미세먼지 없고 이런 날은 고수부지나 저 천변에 이렇게 걸으면서 햇빛을 많이 쬐야 돼요. 얼굴에 선크림도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좀 뭐 얼굴 조금 타도 괜찮잖아요. 건강한 게 더 좋은데 그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뼈가 좀 건강해지고 골다공증 예방이 될 수 있죠. 비타민 D가 합성이 많이 돼가지고.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 어때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이 됩니다.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 밖에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관심이 없죠. 바깥 생활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자기 나중에 심해지면 자기 외모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매사가 귀찮아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가까운 사람이 억지로라도 데리고 좀 걸어야 돼요. 햇빛이 있는 데 가서.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그리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혼자서 결국 막 계속 그 혼자서 이렇게 그러다가 아주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술이나 흡연은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골다공증이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금주금연은 무조건 하는 게 좋은데 남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성들도 이제 젊은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째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하자면 뭐 한두 잔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마시지 않으면 되고. 근데 담배는 일단 사회적 관계고 뭐고 뒤돌아볼 이유 없이 그냥 금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어때요? 가서 사회적인 교류가 자꾸 적어지고 이러니까 혼자 집에서 술 마시는 경우 많죠. 혼자 집에서 술 마시는 게 정말 제일 해롭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래서 노인들도 금연을 해야 되는 참 금연 금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한 잔만 딱 반주 한 잔만 하면 괜찮은데 한 잔이 한 잔으로 안 끝난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술 때문에 또 싸우게 되고 술을 드시게 되면 또 없는 용기가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막 이런 것도 뭐 행동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심해지면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고관절 골절. 고관절 골절은 어떻게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디에 부딪히거나 그래서 강한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고관절에 뼈가 부러지는 거잖아요. 고관절 그죠? 엉덩이하고 이쪽에 대퇴부하고 이쪽에 붙는 뼈가 고관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부러지면 이제 정말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관절은 골절이 되면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연세가 너무 많으면 또 수술하기도 어렵고 다른 질환이 있으면 수술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누워 있으면 와상 상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누워서 지내야 돼. 그러다가 이것이 사망으로 이어지죠. 그 여러 가지 색전증이나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렇게 와서 지방 덩어리 같은 게 활동을 안 하니까 몸에 혈관 속에 떠다니는 지방 덩어리가 어느 순간 혈관을 꽉 막아버려서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은 뭐 나이가 많거나 하지 기능이 잘 안 되죠. 다리가 덜덜 떨리고 이런 분들 있죠. 하지 기능 부전. 다리가 자꾸 떨리고 이렇게 해서 똑바로 걷거나 이렇게 하는 게 힘든 경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잘 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노화가 되면 시력이 또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아주 임기응변이라든지 응급 상황에서 대처하는 힘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저기 돌멩이가 있는데 내가 피해가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거를 탁 바치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문지방이나 이런 데도 걸려 넘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노인들이 있는 집에는 문턱을 없애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이미 생긴 예전부터 생긴 집에 문턱을 어떻게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에 마분지라든지 뭐 스티로폴이라든지 갖다 대가지고 약간 그게 안 받쳐서 안 넘어지도록 경사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죠. 그죠? 그렇게 해서 좀 다녀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 골다공증이 있을 때도 이런 고관절 골절이 잘 생기고 저체중 너무 말랐을 때 그다음에 보조기를 사용하다가 이렇게 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다음 술을 많이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고관절 골절이 되면 서해부와 대퇴부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 심하다. 서해부는 우리 여기잖아요. 요 양쪽 그죠? 양쪽 생식기 옆쪽으로 여기가 서해부입니다. 생식기 주변을 이 주변하고 이 대퇴골이잖아요. 이거 그죠? 이 허벅지, 허벅지 여기가 대퇴골이거든요. 여기가 부러졌으니까 여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아프죠. 통증이 많이 심하고 그다음에 뭐 움직일 수 없죠. 가만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다칠 때는 아주 예민한 분들은 뼈가 툭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뭐 우지직 이렇게 부러지거나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 골절이 있을 때는 뭐 치료를 잘 받고 수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째는 예방을 해야 돼요. 치료는 딴 거 없어요. 수술을 하고 그냥 붙을 때까지 누워 있어야 돼. 뼈가 붙을 때까지. 요새는 예전에는 수술하고 진짜 자연적으로 뼈가 붙을 때까지 뭐 몇 달을 기다리고 이렇게 했지만 요새는 핀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뭐 전부 이제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찝어주거나 막 이렇게 해주니까 나중에 좋아져도 수술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금속판 같은 거를 또 제거해주는. 근데 또 요새는 더 좋은 게 또 그런 거 제거 안 하는 수술도 있더라고요. 재질이 저절로 이 뼈나 피부에 흡수되는 것들도 이제 나오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비싸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낙상을 예방해야 되나. 낙상은 무조건 바닥에 떨어져서 엉덩이가 받치는 게 낙상입니다. 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만 낙상이 아니고, 그죠? 내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앉다가 탁 이렇게 해도 그것도 낙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엉덩이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넘어지는 거는 모두 지금 낙상이죠. 그래서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만 낙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낙상 예방이 굉장히 노인들한테 골절의 원인 거의 대부분이 낙상입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그냥 우연히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런 부딪혀가지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떨어지고 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전부 낙상 예방 표시 많이 해놨잖아요. 그죠? 아무리 조심을 해도 생기는 게 이게 낙상이더라고요. 자다가도 뭐 침대 이거 저기 옆에 이거 난간 있잖아요. 그죠? 난간 이런 거 다 올려줘도 일로 내려올 줄 알고 요 올려놨죠. 요거는 하나밖에 없어서 이런 경우는 일로 내려오다가 또 다치고 그죠. 일로 내려오다 다치고 그 다음에 치매가 있거나 좀 뭐 밤에 그 자다가 일어나면 좀 이렇게 희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내리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 내리면 이걸 또 타넘고 오다가 또 넘어져요. 그래서 올려놔도 다치고 내려놔도 다치고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하는 병원들도 있어요. 이분이 일어나서 움직이면 알람이 간호사실에 들리도록 그런 장치까지도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넘어지면은 병원 안에서 일어나면 다 병원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지금 신경을 많이 써죠, 그죠? 그래서 이 근골격계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했죠? 뭐 했죠? 세 가지 주요 질환.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세 가지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뇨생식기계. 근데 우리 몸의 계통은 뭐 어디든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그죠?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두 개를 만들어 놨다. 하나가 없어도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꼭 없으면 안 되는 거를 두 개씩 만들어놨고 더 중요한 것은 싸고 사서 아주 깊은 곳에 하나를 좀 숨겨놨다. 그 심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변에 그 이 갈비뼈나 이런 걸로 싸놨잖아요. 그죠? 싸가지고 이 안에 아주 고이고이 숨겨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장도 두 개고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죠. 그죠? 감각기 중에서 우리가 못 보고 못 들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 냄새도 이제 잘 맡으라고 좀 코도 두 개 만들어놨잖아요. 콧구멍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놨고 하여튼 이렇게 장기가 두 개 있는 거는 쌍으로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가 없어도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 비뇨생식기에도 우리 참 인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생의 어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그 애락을 느끼는 그 계통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비뇨기계와 생식기계는 조금 다르죠. 비뇨기계는 같아요. 같고 생식기계는 굉장히 틀리는데 비뇨기계도 모양이 다 틀리죠, 그죠? 남자들은 요관이 굉장히 길어요. 요도가 길고 여자들은 짧죠. 그래서 요실금이 생기면 여자들이 더 힘들죠. 남자들은 절유하는 그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남자들은 조금 그래도 덜 느껴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급하고 이렇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성 남성 있죠, 그죠? 비뇨기계는 보통 남성들은 뭐가 있죠?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이렇게 돼 남녀 같습니다. 비뇨기계는. 근데 생식기계는 다르죠. 남자, 여자. 남자는 음낭, 고환, 부고환, 음경, 전립선 이렇게 있죠. 여자들은 난소, 난관, 자궁, 질 이것이 생식기계죠. 그래서 이름은 비뇨기계는 이름 똑같습니다, 그죠? 이름 똑같고 생식기계는 이름 틀리죠. 장기가 다 틀리죠, 그죠? 그래서 전립선 하면은 이건 절대 여자한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죠? 남자들한테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자한테는 또 그 대신 뭐가 있죠? 질 이런 것들 틀리죠, 그죠? 남자는 음경, 그죠? 이런 부분들이 틀리는 거고 그다음 이 이제 이렇게 비뇨생식기계가 남녀가 좀 틀리는데 대개는 우리가 그 나이가 들면서 이제 특성은 여성 노인들은 난소가 자꾸 작아져요. 폐경기가 되면서 폐경에 접어들면서 이제 호르몬 감소가 줄어드니까 난소가 작아지죠. 왜냐하면 난소의 역할이 끝났어요. 호르몬 분비를 난소에서 하는데 난소가 제 기능이 끝났어. 난자도 그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지만 난자 만들어주는 거는 뭐 우리가 그 임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난소가 난자를 생산하는 기능은 빨리 없어지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능도 이제 없어지죠. 그러니까 난소가 자기 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능도 이제 자꾸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여자들은 질벽도 얇아지고 탄력도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그 윤활제가 잘 안 나오죠. 분비가 안 되죠. 그래서 성생활을 할 때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생활을 피합니다. 부부관계를 피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 노인들이 성에 대해서 욕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거죠. 너무 이게 통증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피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 시험에 잘 나와요.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줄거 놓으시고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 유방에도 유방을 지지하는 이런 근육들이 자꾸 탄력성이 없어져 가지고 가슴이 처지고 이제 이렇게 작아지죠. 그러고 기능을 안 하잖아요. 기능을 안 하면 자꾸 퇴행하게 돼요.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질수축이나 분비물이 저하돼서 질염이 잘 발생해요. 노인들이 이런 성적인 활동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냄새가 난다든지 그죠? 뭐가 이렇게 좀 묻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질이 그 수축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질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산부인과 이제 근무할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할머니가 질염이 있어서 약을 처방을 해드리고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좋아졌는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며칠 며칠 약을 쓰고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서 약 잘 넣으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 내 잘 먹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밑으로 넣어야 되는데 잡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거 뭐 동그라미 먹는 거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가 보내드리거든요. 그 이거는 그 질에 이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 거기서 녹아서 이 약효가 질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약인데 그 뭐 그냥 우리가 마신 같이 생겼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잡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혹시 나중에 질염 치료나 무슨 약을 드실 때 이게 먹는 약인지 아니면 뭐 녹여서 먹는 약인지 어디로 그죠 삽입을 해야 되는 약인지 이런 것들 주사를 놔야 되는 약인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보통 질증을 많이 씁니다. 써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방광 기능이나 대뇌 기능이 떨어져서 빈뇨가 생기고 요실금, 야뇨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광 이게 왜 대뇌 기능이 왜 저하되냐면 노인들 되면 이 대뇌 기능도 자꾸 떨어지죠. 반사 기능도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차 있으면 화장실에 지금 좀 가라 그래야 안 흐른다 하는 걸 대뇌에서 우리 몸에 방광에 지시를 해줘야 돼요. 그죠? 사람 좀 그 사람한테 지시를 해줘야 돼. 내가 갈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반응들이 자꾸 서로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남성 노인들은 남성 호르몬도 감소되죠. 남성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죠. 프로게스테론.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줄어듭니다. 남성들도 줄어들면서 남성성이 자꾸 약화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음경이 발기되는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고 그죠? 발기가 잘 안 되고 이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때쯤 되면 이제 남성들도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남성 노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만은 우리가 보통 남자들이 이제 사회생활에 많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면 그 벌써 50대 이때부터도 굉장히 이런 문제로 이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 노인들은 거의 대부분 전립선 비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방광 용적이 자꾸 줄어들어서 한 250cc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250cc 같은 우리 종이컵, 저 컵 한 컵 뭐 가득 채운 거 되겠죠. 그죠? 그 500cc 병에 한 반쯤 우리 생수병의 반쯤 그 정도밖에 못 참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자주 가겠죠. 조금만 소변이 제이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요의를 느낀다는 거죠. 요의. 그렇죠? 소변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가서 보면 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볼 때 그래서 소변을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보려고 자꾸 힘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프죠. 그래서 이거를 또 부인한테 이야기도 못해요. 배우자한테도. 그래서 본인이 혼자서 막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제 병원에 찾아와서 뭐 심하면 수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약을 좀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벌써 50대 이상이 되면 전립선 비대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자궁 적출술 하는 것만큼 남자들 전립선 비대증이 많더라고요. 병원에서 보면 거기 정말 자궁 적출술을 많이 하거든요. 자궁 건종이나 이런 것들이 폐경되면서 거의 많이 생기죠. 자궁 건종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이게 이제 작을 때는 안 하는데 자궁 건종도 커지면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를 다 놓고 가임기가 지나고 뭐 별 이게 이제 아기를 놓을 상황이 아니면 자궁은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 절제술을 하는데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수술에 있는 친구들이 웃으면서 오늘도 막 절제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참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 이만큼 했으면 다 했을 것 같은데 아직도 할 사람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은 그 전립선 절제수를 많이 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많이 심하면 이제 거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뇨생식기계의 질환들은 요실금 많죠, 그죠? 요실금 그다음에 남성들일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노인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실금은 자기 생각이나 의지하고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새 나오는 것을 요실금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요실금은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복압성, 절박성, 역류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은 우리가 막 크게 웃어도 막 소변이 막 새 나오죠. 소변이 찔끔 나올 수 있고 그죠. 기침을 크게 해도 그렇고 물소리만 나도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압성 요실금 그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 물소리 나서 하는 거는 복압성이 아닙니다. 아니고 기침, 웃음, 재채기 막 이런 거 알죠. 배에 힘이 들어가는 어떤 그 행동을 했을 때 동작을 했을 때 소변이 새 나오는 걸 우리가 복압성 요실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절박성은 어느 순간 화장실 가고 싶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느끼는데 화장실 갈 동안에 안 기다려줘요. 가는 동안에 새버리죠. 자, 이게 절박성 요실금. 느끼자마자 소변이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 그래서 이 뇌하고 이 반사작용이 느린 거죠. 그죠? 빨리 우리한테 좀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뇌도 인지가 지금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역류성은 우리가 말하면 거꾸로 이래가는 거를 역류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가지고 흘러 넘치는 거를 역류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방광에서 조금씩 넘쳐가지고 소변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요실금에 우리가 중요한 증상 중에 세 가지죠.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요 맞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해서 잘 나오죠. 그래서 뭐 복압성, 절박성, 역류성 이렇게 예를 들어 놓든지 이 뜻을 해 놓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맞는 거 아니면 틀리는 거 찾으세요. 이렇게 잘 나옵니다. 요실금의 원인들은 방광에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죠.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가 있으면 어때요? 방광의 용적이 250cc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방광의 탄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그래요. 탄력성이나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약해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고 방광의 저장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죠? 그 다음에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면서 요도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는 거죠. 우리가 그 보고 싶어도 참으면 얼마든지 젊었을 때는 참을 수가 있어요. 요도 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남자들은 또 요도가 길죠. 여자보다. 그래서 더 많이 참을 수가 있는데 노인 되면 이게 그 조절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조절 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근육의 약화도 있지만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면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나 파킨슨병 뭐 이런 게 있어서 약을 많이 먹죠. 그렇죠? 이런 약을 먹으면서 이 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생겨요. 잘 안 나오거나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죠.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여성은 요로감염 및 복압상승이 많이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다음 변비가 있을 때도 요실금 많이 생기죠. 힘을 주니까 소변이 잘 나올 수 있어요. 변비가 있으면 볼 때도 힘을 줘서 그렇지만 평소에는 어때요? 배가 더부룩하니? 배가 팽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에 복압이 많이 생기는 거죠. 변이 많이 차 있으면. 그래서 대개 이 변비는 복압성 요실금을 많이 초래해요. 그렇죠? 이 요실금의 치료는 요즘 병 가면 뭐 간단하게 수술하죠. 간단하게 수술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요양보 대상자들 연세가 많거나 거의 대부분 자기가 어떤 기저질환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런 분들은 수술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개는 이런 분들 수술을 못하면 집에서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되죠. 근데 가능하면 이게 놔두면 자꾸 상태가 더 심해지는데 가능하면 이게 좀 진행이 안 되도록 운동을 좀 시켜주는 방법이 좋죠. 골반 근육 강화 운동. 그 밑에 161페이지 그림 있죠. 그죠? 요 세 가지 그림을 한번 보시고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운동 한 번씩 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요실금을 예방할 수도 있고 진행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이 운동이. 그 다음에 요실금이 있으면 물을 잘 안 마셔요. 어디 가면서 실수할까 봐 잘 안 마시는데 오히려 수분을 자주 좀 충분하게 섭취를 해줘야 방광 기능이 유지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는 거를 권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너무 참지 말고 필요할 때 물을 마시도록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채소나 과일 이런 그 식이섬유소를 많이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이게 요실금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비만도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죠? 비만하면 배에 살이 많아가지고 방광을 많이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실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비만도 예방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체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남성들인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은 남성한테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방광 밑에 요래 있으면서 여기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죠? 옆에 여기 방광 바로 밑에 여기 고 옆에 고 그림 보이시죠? 예, 화살표에 나왔죠, 그죠? 여기 전립선인데 이 전립선이 지금 커졌죠, 옆에 그림은. 안에 뭐가 기름기 같은 게 많이 끼있죠, 그죠? 지방 같은 게 끼어가지고 전립선이 커지면서 이런 것들이 요도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요도를 이렇게 누르게 되죠.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죠. 소변 보고 싶은데도 가면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소변 보려면 아프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대부분은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그렇다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고 남자들은 어때요? 나이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줄면서 여성 호르몬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이 들면 남성은 여성화되죠. 여성은 남성화돼요.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프로게스테론이 또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고 그죠? 막 뭐라 그러나 성격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서 노인이 되면서는 왈왈해진다 그러나 괄괄해진다 그러나 그런 걸로 좀 바뀌는 경우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남성들은 막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그 조용해지거나 그죠? 아주 여성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살이 찌거나 아니면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이러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잘 오니까 적절한 운동, 그렇죠? 그다음에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피해야 되죠. 그렇죠? 육류를 먹더라도 지방이 있는 것 기름기는 좀 떼내고 살코기 이런 것들을 많이 먹도록 해야 되겠죠. 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은 요도가 좁아져, 요도를 눌러서 좁아져가지고 소변이 잘 안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소변 줄기가 굉장히 가늘다고 얘기를 해요. 가늘고 소변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가 않죠. 뭔가 무주룩하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요거를 잔뇨감이라고 하죠. 그죠? 소변이 남아있는 감각이죠. 감각이 생기는 것은 느낌이. 그 다음에 소변이 가면은 보고 싶어서 갔는데 바로 안 나와요. 굉장히 힘을 줘야지 이제 소변이 나오고 그래서 그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소변 보고 나면 한 2시간도 안 돼가 또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빈뇨, 자주 가는 거 빈뇨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거 김방뇨, 그 다음에 밤에 자다가 소변 보려고 자주 깨는 경우 이거를 야뇨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심하면 야뇨증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도 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은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으로 또 잘 표현해 놨죠. 소변 줄기 가늘어지고 소변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힘을 줘야 나오고 자주 마렵거나 참기 힘들고 그 다음에 자다가 소변 보려고 자주 깨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죠.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나 예방은 아주 심하면 도뇨관이라는 걸 사용해서 호스, 그 소변 호스 있죠, 그죠? 이거를 도뇨관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그걸 저기 계속 꼽아 놓는 거는 유치 도뇨라고 하고 그냥 한번 넣어서 빼고 관도 빼버리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 도뇨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으로 도뇨관을 넣어서 소변을 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방광에 차 있는 느낌이 있고 본인은 가서 소변 못 보고 볼 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건 아주 심하죠, 그죠? 이 정도 같으면 아마 수술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끔은 이제 약물요법을 쓰기도 합니다. 부종을 좀 줄여주는 약을 써서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장 기능이 굉장히 손상이 돼요. 이게 전립선 비대가 돼서 소변이 잘 안 빠지고 계속 남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신장도 안 좋아지죠. 그래서 또 우리 몸 전체로 또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소변에는 노폐물이잖아요. 소변은.